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밝더라. 동편의 샘은 북편의 샘은 남편의 샘은 서편의 샘은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긴 구절 읽으시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피곤한 시간이실 텐데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본문별로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이 끝이 있듯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심으로 시작하셨던 그 인류의 모든 역사도 이 종점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죠? 드라마도 너무 재밌어도 꼭 최종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인류의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역사의 이 마지막 페이지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 없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쓰인 이 없어졌더라라는 표현은요, 이 헬라어의 이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또 우리가 늘 눈을 들어 보는 저 푸른 하늘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려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하늘에 내 소망을 두라 말씀하신 것도 어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결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처음 하늘과 첫 처음 땅이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옵니다. 이거를 이 한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신천지가 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너무나도 이 좋은 뜻인데 이 이단에서 이 개념을 쓰다 보니까 이 말을 이제 너무 오해를 받아서 쓸 수 없는 그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온 거죠, 이단들이. 근데 실제로는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개념은요, 너무나도 이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풀도 다 시들어버리고 꽃도 그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비를 가지 못하지요. 세상에 있는 나무들도 다 언젠가는 이 썩어져 버리는 이 만물도 그들의 영광스럽게 변하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했던 그 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이 새롭게 소성케 되어지는 바로 그 날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뭐 이 땅과 이 하늘이 새로워지는 것은 알겠는데 이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이 바다 낚시도 못합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태평양, 뭐 대서양, 인도양 같은 그런 이 문자적인 그 의미에서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요, 그 바다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다 하면 뭔가 이 에메랄드빛에서 멋진 요트를 타거나 이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바다를 상상하곤 합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미지의 세계고요, 정복하지 못한 영역으로서 고대사에서는 그곳에 아주 무슨 고대 거대한 짐승들이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아주 그러한 이 미지의 세계로 보고 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요, 모든 악의 세력이 바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추정하는 그의 짐승도 바다 위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따르는 그 세력들을 빗대어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로 표현할 때가 있었지요. 즉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sea, 즉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the origin of evil, 악의 근원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바다가 있지 않다라는 것, 더 이상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 말 그대로 신천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나서 드디어 2절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이 제자들과 이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이 열한사도와 500명의 이 제자들 앞에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했죠. 병원에 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환우들을 찾아가도 목사님 우리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새 성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천국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천국은요, 하나님 계신 곳이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천국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그 말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볼 때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마는 천국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왜 천국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이라도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집은 귀신의 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간 초가라도요,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무엇처럼 묘사하냐면요, 결혼식장에서 이 신부가 이 사회자가 신부 입장하는 그 말을 할 때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 걸음을 우아한 걸음을 걸으며 나오는 것처럼 그 신부의 입장하는 모습처럼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백의 이 신부가요, 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 아름다운 이 기금석으로 자신을 장식하듯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주 화려하고 빛나는 그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막 결혼식을 끝낸 한 새색 씨가 이제 자기 남편 된 사람과 함께 이제 신혼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랑 교제하고 있던 이 신랑이 한 번도 이 신혼집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야, 내가 결혼하면 보여줄게. 그래서 이 부푼 마음을 품고서 드디어 이 결혼식을 마치고서 이 차에 올랐습니다. 야, 과연 어떠한 집이 나올까?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이 신혼집을 마련했길래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크기는 크지 않더라도 둘이 오붓하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보금자리였으면 좋겠다 하고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도착해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녀가 내려서 이렇게 집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운 집인 거예요. 집에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풀밭도 너무 가지런하게 잘 잘려 있고 또 집 밖에서 봐도 너무 세련되고 예쁜 집인 것이지요. 집 안에 들어가서 부엌을 먼저 보니까 딱 자기 스타일이에요. 집 방도 크고 널찍하고, 야, 이런 집이면은 어떻게 내가 또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 꿈꿔보죠.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이 신혼집에 들어간 이 새색시의 어떤 그 희망과 그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결혼한 이 신부가요, 이 남편을 따라서 이 신혼집 되는 곳을 딱 왔는데, 아니, 그 집이 정말 뭐 구한 말에나 있을 법한 토담집이었다면, 여러분, 그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겠습니까? 야, 이런 곳에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하고, 당장 걱정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신혼집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은요, 남녀가 먼저 약혼을 한 후 이 미래의 신랑 될 사람이 1년간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약속된 시간이 되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신혼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오래 준비해 놓으신 그 신혼집이 공개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집은요, 정말 다 쓰러져가는 이 초가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재료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성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요, 이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물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인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만 온전치 못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가 거하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장막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이 성에 거하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금으로 다 깔려 있고요, 모든 보석은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열왕도 그 어떤 부자도 감히 만들 생각도 염두도 못할 만큼 큰 부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거할 바로 이 성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이곳으로 옮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그럼 이 신혼생활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맨날 눈물 흘릴 일만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생각하고 매일 울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이 우리의 생활은요, 이 눈물이 없는 거지요.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지요. 한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나이 지긋이 든 이 할머니 집사님이 이 성경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본문을 읽으시나 봤더니 창세기를 보고 계세요. 근데 읽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이 집사님이 다른 건 안 읽고 사람 이름들만 읽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이삭, 야곱, 야곱.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집사님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 이름만 읽습니까? 했더니 아, 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서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죠 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망이 없다라고 나오지요. 그 이야기는 지금 살아도 죽지 아니하지만 이미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나중에 울 우리의 자식들도 다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천국에 갔을 때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그것이 축제의 현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너도 왔구나, 그래 너도 왔어 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더 이상 분열이 없고요, 다툼이 없고요, 싸움이 없고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때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현대인들이 이 고통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풍치나 관절염이나 뭐 무릎 통증이나 뭐 암 같은 질병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이 아픈 사람이 없어서 병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없다 보니까 의사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치기 어려운 이 병에 걸려 평생을 고생한 사람도 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 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장애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요,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보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부활할 때요, 지금 이 육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떠한 장애도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소망이요, 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서 이 알파는 헬라어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알파벳입니다.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가장 마지막 이 알파벳이죠. 영어로 말하면 A와 Z입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였고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낄 공간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셔서 우리를 이 천국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 주님 처음 시작하신 것을요, 마치는 날까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그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돈 없는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 말했던 그 구절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값없이 마시는 것 같지만요, 이 7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만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긴 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라는 이 표현은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 사함의 능력이 주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에 주실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즉 그 이름을 부인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떤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이제 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결과가 나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원래는 둘째 부활이라고 써야 되는데 부활해도 어차피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렇게 한 달럭이 되면서요, 이제 9절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이 국면을 맞이합니다. 장면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이 천사가 한 명 이 요한에게 등장합니다. 이 어떤 천사냐 하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이 재앙을 갖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이 신부를 소개하려 합죠. 이것이 어떤 장면과 같냐면요, 이 결혼식 그 당일날 이 신부 대기실에 있는 이 신부를 소개해 주려고 지금 그를 데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요한을 데리고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 보여주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벽옥은 이 붉은 빛을 내는 이 자스퍼라고 이 불리는 이 보석이고요. 여기서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요, 아주 붉으면서도 아주 맑은 그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 성을 이 본문 가운데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그 성곽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 성곽에는 이 문이요 12개나 있는데, 이 동편에 3개, 북편에 3개, 남편에 3개, 서편에 3개에서 총 이렇게 12개입니다. 이 12문 위에는 이 각 12 지파의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개의 이름이 다 나와 있죠. 이것은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보면요, 동일하게 30절에서 35절에 보면 12개의 문이 있는 성전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성에 이 별명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별명이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의미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열두 문에는요, 이 각각 열두 천사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성은 결코 적의 공격에 뚫리지 않을 천연 이 요셈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벽의 기초석들, 이 파운데이션 스톤들을 잘 보니까요, 이 어린 양의 이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하나 둘 써 있는 것이죠. 자, 문 위에는 구약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 야곱의 열두 아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름이 써 있고요, 이 기초석 위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써여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 도시에는 이 구약과 신구약,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성도들이 함께 이 거하며 살게 될 어떤 그 커다란 교회임을 상징하여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 때부터, 즉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할 성이니까요,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성을 측량해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자,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마일로 바꾸면 1600마일, 킬로미터로 바꾸면 2400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LA에서 뉴욕까지 몇 킬로미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4200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거리를 딱 반으로 자른 그 2400킬로미터의 길이가 이 성곽의 한 길이라는 것이죠. 한 도시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요, 한 면의 길이가 2400km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성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큰 성곽이 이미 세계에 지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의 이 길이가요, 13,170마일입니다. 21,196km나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만리장성은요, 이 한쪽 벽만 있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성을 지은 적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벽옥과 수정과 같은 보석으로 지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또 17절에 보니까요. 이 천사가 이제는 성곽을 청량합니다. 한글 성경만 이렇게 읽으면 이것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사실 지금 이 성곽을 청량한다라는 것은요. 천사가 성벽의 두께를 지금 이제 측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리장성의 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그 성벽의 이 한 벽돌이 그 길을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4.5m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천사가 측량한 이 청량한 그 성곽의 그 성벽의 두께를 보니까요. 144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요. 성벽 두께만 60m 정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 성의 그 크기나 그 위엄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면으로 2400km 펼쳐져 있으며 성경을 보니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했으니까 높이 또한 2400km로 쌓여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하고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란 이 책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상징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숫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2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12라는 숫자죠.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12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아까 이 성의 길이가 무엇이었습니까? 12만 스타디온. 또 이 144 규빗도 사실 12 곱하기 12지요. 12개의 문이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던 것이지요. 지금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 12를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2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풀면요 그냥 2400km의 거대한 성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하고도 충분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요. 1000은 유대인에게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그 크고 완전한 크기의 성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144 규빗도요. 12 곱하기 10입니다. 모든 백성이 거하기에 충분한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적다 많다? 많다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토록 많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기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성의 크기가 이리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숫자 12의 테마가요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이어집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19절에 나타나는 이 성벽의 모든 기초석도요 12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이 보석들이 너무 많아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항옥, 노곡, 다막고, 치유옥, 청옥, 자정. 본 적도 없는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석들이, 이 귀한 보석들이 이 천국의 이 기초석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잘 왔다라고 이렇게 반겨주시면서 너가 살 집이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이라면 우리가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그래도 좋겠죠. 하나님과 살면 그것이 천국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집,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이 천국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근데 막상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글로 읽는 그 감흥보다 더 큰 감격에 사로잡힐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집은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움의 극치가 나타나는 집 거라고 상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80, 90세를 사는 동안 좀 더 큰 집, 좀 더 멋진 집, 그런 집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요 이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개의 문은요 각각 하나의 이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태까지 모든 성은 다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하필이면 이 문은 진주로 만들어놨을까요? 이 세상 모든 보석은 다 땅에서 나오는 거죠. 광물을 캐고 땅에서 원석을 찾아서 보석을 만드는데 오직 진주만이요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보석이라는 것이죠. 이 진주를 잘 살펴보면요 이 바다에서 사는 이 조개가 이 겉에는 딱딱하지만 이 조개 안에는 이 부드러운 이 조개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물과 함께 들어오는 이 모래가 이 조개살을 자꾸 따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개살에 이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진액을 뿜어내면서 그 모래를 이제 감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 하늘의 아름다운 진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요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마치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그 환난을 다 이겨내어서 진주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들어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영적인 교훈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하나님이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요한이요 이 겉에서만 성을 보다가 드디어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사방 팔방으로 다 보아도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왜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는요 이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미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 끝에 이 성전의 그 길이를 다시 얘기하면서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는 표현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읽으시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신 분 있으세요?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무래도 이 당시의 이 문화나 어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게 왜 여기 있나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갈 부분이 많지만요 사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요 다 쓸데없는 이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는 것은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육면체의 건물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큐빅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모양. 그 큐빅의 모양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전체를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요. 이 큐빅 모양으로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시설이 더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성소가 그러했습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유일한 또 하나의 건물, 지성소였던 것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냥 아무나 한분나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이 지성소지요.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소의 피를 들고요. 또 다른 손에는 백성들의 죄를 소하는 염소의 피를 들고요. 또 그가 목욕한 상태로 세마포 옷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 거룩한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주님을 함부로 마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충만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주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은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듯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을요, 죄 많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 독대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요 일개 나라의 대통령만 30분만 독대해도요 가문의 영광이요 평생 잊지 못할 이 안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마주보고 산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야 하는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만한 임재로 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자,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해가 없지요. 둘째,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으니까 낮과 밤이 바뀌지 않고요, 또 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것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 영광을 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 시간이 가서 조금 뒤에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얻게 될 이 영광을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들이 우리처럼 영원히 살까 하여서 그것을 금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금하셨던 이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도 하나님 자녀고 내 다른 쪽에 앉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 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이게 무슨 뭐 가게 멤버십처럼 그냥 아무나 받는 거고 그냥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며, 그를 믿는 자를 곧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요, 그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마주보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지성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감격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